근데 제가 그 아침에 안식일 아침에 특히 옷을 입고 이렇게 나오면은 와이프 앞을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제가 입은 모든 옷이 잘 매치가 되고 색상이 잘 매치가 되면은 아무 말이 없이 통과가 되는데, 만약에 좀 색깔이 잘안 맞으면 가서 다시 바꿔 입고 오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아예 제 옷을 딱 선택을 해가지고 걸어놨더구만요. 그래서 제가 그냥 선택도 받지 못하고 그냥 그 옷을 그대로 입고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결국은 여러분들이 선택하신 결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그 모습은 과거에 하신 그 선택의 연장선에서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신 것입니다. 잘한 선택이라면 잘한 선택의 결과를 가지고 계시고, 못한 선택이라면 그 못한 선택의 결과를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이렇게 선택의 연속입니다. 매일의 삶에서 선택하고 그 선택의 결과로 살아가다가 우리의 삶이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룻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룻의 이야기를 잘 아시겠지만은, 이 룻의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은 인생 역전의 그 드라마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1장에서 죽는 이야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룻기는. 그리고 아주 우울한 장면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흉년이 들고 사람이 죽고 또 죽고,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그 룻기가 시작되는 것을 보는데요. 그런데 4장에 가면은 아주 또 완전히 장면이 바뀌어서 결혼식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혼식 이야기가 나올 뿐만 아니라 아기가 태어나는 아주 그런 특별한 축하 분위기가 있는 그러한 그 이야기로 이 룻기가 마치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습니까? 이것은 바로 그룻한 사람의 선택으로부터 이러한 일들이 시작이 되고 끝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역전의 드라마는 참 멋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정말 그질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그 상황을 극복하고 이기고 나왔을 때 우리가 거기서 느끼는 그 감동은 정말 아주 짜릿한 그러한 감동들이 되는 것을 우리가 자주 느낍니다. 얼마 전에 그 미국 메이저 야구가 이 지역에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가 마지막 결승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 월드 시리즈는 별로 그렇게 그 아주 그냥 그 우리 그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가 4승을 그냥 한꺼번에 했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심심하게 끝났지만, 그 바로 전에 그 디비전 챔피언은 처음에 샌프란시스코가 두 게임을 연속으로 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세 게임은 샌프란시스코가 연속으로 이겼습니다. 이러한 그 일들이 있으면서 드디어 그 샌프란시스코가 이겼던, 그 자이언츠 팀이 이겼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룻기는 바로 이런 그 드라마, 그 역전 같은, 인생 반전의 드라마 같은 이야기입니다. 룻기의 시작은 장례식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그렇지만은 끝은 정말 그 축제의 분위기로, 이 축제로 끝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이 이방 여인이었던 그 룻의 모습을 통해서, 성경에 소개된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좀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룻은 이방 여인입니다. 특별히 그 요단강 동편에 있는 그 모압 지방의 여인인데, 그 모압 족속들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러한 그 이방 족속들입니다. 그런데 이 모압 족속 그 여인이 룻기 4장에 보면은 보아스하고 결혼을 하게 되고 그 사이에서 오벳이 태어나고 그리고 룻기 4장 22절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 마지막 절에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이렇게 룻기가 마칩니다. 예, 마지막 그 마치는 그 장면이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그러니까 이 룻이 바로 그 다윗왕의 증조 할머니입니다. 이방 여인이었던 룻이 다윗왕의 족보, 다시 또 조금 내려가면은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까? 이스라엘의 그 바리새인들은 대로에서 가지고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 안 됩니다. 하늘을 향해서 손을 들고 하나님, 내가 이방인이 아닌 것을 감사합니다. 또 내가 여자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개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과 여자와 또 개를 동급에 놓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룻은 누굽니까? 이방인인데다가 또 거기다가 여인입니다. 그런 이 룻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엄청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 룻의 선택 때문에.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지만은 그러나 동시에 그 주권 아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을 베풀어 주신 것을 우리가 선택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자유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의 유명한 광고 카피 중에 이런 문구가 있다고 합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아마 냉장고 광고의 그 카피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에서는 한 번의 선택이 영혼을 좌우합니다. 영혼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 양쪽에 그 달렸던 같이 십자가에 달렸던 그 강도들 한 강도는 예수님을 비방했고 또 한 강도는 예수님을 향해서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다고 그렇게 대답하지 않습니까? 이 두 사람은 같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지만 그 두 사람의 선택에 따라서 영원히 좌우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 그러면 어떤 선택들이 있을까요? 오늘 이 룻기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 인생에서 해야 될 그 선택들, 그 중에 어떠한 선택들이 있는지 그 룻기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1장 1절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룻기 1장 1절. 우리 다 같이 여기 나온 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에블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하였는데 여기 첫째로 현실과 믿음 사이의 선택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현실과 믿음 사이에서 항상 선택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에 나오는 그 엘리멜렉, 나오미의 남편이죠. 이 이야기는 바로 그 엘리멜렉의 선택에 따라서 이러한 일들이 전개되기 시작을 합니다. 지금 그 이스라엘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흉년 때문에 이 베들레헴 땅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모압 지방으로 이 가족이 지금 이주를 하도록 선택을 합니다. 이 엘리멜렉의 이름의 뜻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 이름은 하나님은 나의 왕인데 이 사람의 선택은 가만 보면은 자기가 왕입니다. 그렇죠? 이 하나님의 땅 베들레헴, 이 베들레헴의 뜻이 빵집이라는 그러한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빵집에 빵이 떨어지니까 그 즉시 빵집을 떠납니다. 그리고 모압 땅, 이방 땅으로 이주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현실이 믿음보다 더 그 사람의 삶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현실입니까? 흉년이라는 그러한 현실입니다. 이름은 하나님은 나의 왕인데 삶에서는 하나님은 나의 왕이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인데도 삶에서는 그리스도인이 아닐 때가 많지 않습니까? 말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우리의 삶 속에서는 무언가를 결정할 순간이 왔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은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우리의 나의 주장을 선택하고 현실이 닥칠 때에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선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 아닌지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룻기가 장례식으로 시작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장례식으로 시작을 하는 그 동기가 바로 이 아비멜렉의 선택 때문에 시작을 하게 되는 것인데요. 결국은 그 선택 때문에 이방 땅에서 이 아비멜렉은 죽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그리고 이방 여인들과 결혼시켰던 그 아들들 둘도 금방 죽습니다. 후손도 없었고요. 그 아들들의 이름을 보면 참 재미있는데 이 두 아들의 이름이 말론과 기련입니다. 그런데 그 뜻은 하나는 연약함이고 또 하나는 쇠약함입니다. 어떻게 이름을 그렇게 지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연약함이고 쇠약함이니까 금방 쉽게 그 인생이 마치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믿음과 현실 속에서 선택을 할 때 오늘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선택을 하십니까? 지금 그 롯의 그 아비멜렉의 이야기와 비슷한 이야기가 창세기에도 나옵니다. 창세기 12장 7절부터 8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여기 보면은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12장 7절부터 8절에 보면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리고 그곳에서 너무 감사해서 단을 쌓습니다. 그러면서 이 베델 동편 산에서 옮겨 장막을 치니 선은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지금 7절과 8절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는데도 또 하늘의 별처럼 또 바다의 모래처럼 그 자손들이 이 땅에 가득할 거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그래서 감사의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조금 내려와서 10절에 보면은 어떤 이야기가 나오나 하면은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거하려 하여 그곳에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예. 한 두 절 내려오니까 그렇게 약속해 주었던 그 약속은 잊어버리고 그리고 그만 그 애굽의 그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그 땅에서 감사 예배까지 드렸는데 믿음의 조상이라고는 아브라함도 기근이라는 현실을 만나게 됐고 그 기근이라는 현실에 맞닥뜨리게 될 때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선택하지 않고 오히려 다가온 기근 때문에 현실을 선택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 다음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십니다. 한마디로 간단하게 줄여서 이야기하면 아브라함이 아내를 팔아먹은 이야기.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아내를 애굽 왕에게 팔아먹은 이야기가 여기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역사하지 않으셨다면 아브라함은 아마 그 아내를 애굽 왕에게 바치고 호라비로 살았을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삶 속에서 현실을 선택하게 될 때에 그 현실의 선택의 결과를 자신의 삶 속에 경험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도 현실과 믿음 사이에서 믿음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미국에 남북전쟁이 있었던 어느 봄날에 오하이오주의 농장에 짐이라는 소년이 찾아왔습니다. 너무나 가난해서 이 소년이 와가지고 일자리를 구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테일러 씨가 자기 농장에 이 짐을 취직을 시켰어요. 그리고 여름 내내 소를 키우고 가축들에게 먹이를 먹이고 그리고 땔감을 준비하도록 했습니다. 이 짐은 밥도 부엌에서 먹고 그리고 잠은 집 옆에 있는 그 건초 더미를 쌓아둔 그 창고에서 잠을 자도록 하고 집에는 들여놓지도 않았습니다. 한 1년 지난 다음에 이 짐이 그만 그 집 그 주인집 테일러 씨 집의 딸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짐과 그 집 딸이 둘이 눈이 맞은 것입니다. 눈이 맞는데 뭐 부자 가난한 게 뭐 문제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테일러 씨가 그 사실을 알게 되고 정말 모욕적인 말로 이 짐을 공격했습니다. 돈도 없고 이름도 없고 재산도 없고 장래도 없는 너한테 우리 집 딸을 줄 수 없다. 그렇게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그 짐이 그 집을 떠났습니다. 그 후로 한 30년이 흘렀는데 하루는 이 테일러 씨가 창고를 이제 개조해서 좀 뭔가를 해보려고 그래서 창고를 정리하다가 그 창고 한 구석의 기둥에 전에 옛날에 그 짐이 그 잠을 자던 그 구석 기둥에 그 이름이 새겨져 있는 것을 봤습니다. 거기 보니까 그 짐이 자기 이름을 갖다 거기다가 그 기둥에다 새겨놨어요. 그 이름이 이렇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James A. Garfield.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이 30년이 지난 바로 그때에 미국의 대통령의 이름이었습니다. 가난뱅이 소년. 이름도 잘 모르고 그냥 짐이라는 그 이름만 알았던 그래서 자기 딸과 사랑하는 그 모습 때문에 내쫓았던 그 소년이 지금 30년이 지난 그때에 미국의 대통령이 돼 있었던 것입니다. 테일러 씨가 했던 자신의 그 현실을 바라본 선택 때문에 그 딸이 미국의 퍼스트 레이디가 될 수 있었던 그러한 기회를 날려버린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는 사실 현실이 힘이 있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 그 양식 있는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해 주셨는데도 눈에 보이는 그 기근보다 더 힘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현실을 초월하고 믿음을 선택하면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러한 그 상황이더라도 믿음의 선택이 아브라함을 만들고 믿음의 선택이 룻을 만들게 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봅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어떤 선택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다. 현실의 눈이 보입니다. 현실은 눈에 보입니다. 현실은 내 피부에 느껴지고 또 내 가슴에 아픔으로 다가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선택하면 마음에 가졌던 우리의 소원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선택입니다. 두 번째 선택의 그 모습은 이 룻기를 통해서 볼 수 있는 두 번째 선택의 모습은 나와 너 사이의 선택입니다. 나와 너 사이에. 룻기 1장 14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그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오르반은 그 시므오에게 입 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예. 여기 붙쫓았더라.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쉬운 성경에 보면 이 말을 룻은 시어머니에게 매달렸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12절에 보면은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는 늙었고 그리고 남편도 없고 또 내가 이제 이 나이에 언제 남편을 둬서 또 자식을 낳아가지고 너희들한테 자식을 낳게 하겠느냐 결혼을 할 수 있도록 하겠느냐 이 말은 그 이스라엘의 풍습 때문에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남편이 죽으면 그 남편의 형제들이 다시 결혼하게 되는 그러한 제도를 말하고 있는 것인데 그만큼 소망이 없으니까 이제는 돌아가라는 그러한 그 말을 나오미가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이 장면은 이 나오미와 그 두 며느리가 모압을 떠나서 지금 이스라엘로 돌아가고 있는 그 길에 일어난 장면입니다. 나오미가 생각해 보니까 이제 돌아가 봤자 이 며느리들은 이방 여인들이고 보호해줄 남편도 없고 또 나오미는 그래도 자기가 유대인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돌아가면 친척도 있고 또 어떻게 살아가겠지만은 그러나 이 며느리들이 돌아가서 평생 당할 그 어려움들 무시를 당하고 어려움 당할 것들을 생각하니까 정말 지금이라도 되돌아가서 내 어미 집으로 돌아가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가서 가정을 이뤄라. 아직도 기회가 있다. 좋은 남편들을 만나도록 그렇게 해라. 하면서 그렇게 그 나오미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나오미가 간청을 하니까 그런데 여기 가만 보면은 이 나오미는 여기에서 나와 너 사이에서 너를 선택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이 나오미가 지금 누구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자기를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며느리들을 생각해서 너를 선택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며느리 중에 하나 오르반은 결국 나를 선택합니다. 예, 그래서 여기 보니까 오르반은 그 시므오에게 입맞추되 입맞추고 그리고 룻은 선택하는데 룻은 붙쫓았더라 라는 그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히브리어로 이 붙쫓았더라는 말이 전인격적으로 쫓다 혹은 온전히 결합하다 하는 그러한 뜻의 만말입니다. 지금 한 사람은 입을 맞추고 또 한 사람은 붙쫓았다는 그 선택이 그들의 삶을 완전히 갈라놓았습니다. 오르반은 이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모압 여인인 룻은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전해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의 삶 속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나를 버리시고 너인 우리를 위해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빌립보 2장 7절에 있는 말씀을 잠깐 보면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지금 누구를 선택하셨습니까? 자기 자신을 선택하셨다면 십자가의 길을 가실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으신데 나를 버리시고 너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선택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예, 우리 주님이 나를 선택하지 않으셨다면 우리 인간들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라는 사실입니다. 빌립보 2장 3절과 4절에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를 돌아보아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 아니라 뿐더러 또한 각각 자기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나를 선택하지 말고 너를 선택하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기적으로 나를 바라보고 살지 말고 너를 선택하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룻의 선택이 나를 위한 선택이 아니었기 때문에 룻이 된 것입니다. 오늘도 나와 너 사이에서 우리는 어떠한 것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정말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서 너를 위한 선택을 하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 룻의 이야기를 통해서 종교와 신앙 사이의 선택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종교와 신앙 사이에. 아까 처음에 읽었던 그 본문을 우리가 한번 다시 보면은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문제 때문에 또 많은 갈등을 합니다. 종교와 신앙 사이의 선택. 룻은 모압 여인입니다. 자기가 자란 곳에 풍습에 익숙해 있었고 또 모압의 신도 아주 익숙했던 그러한 그 모압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모압 여인 룻이 이 16절에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앙의 고백인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압니다. 이 룻이 시집 와가지고 그 정말 여기서 나오미에게 또 그 시부모에게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을 배워서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15절을 보면은 아까 우리 봤듯이 그 동서 그 오르반은 그 백성과 신들에게로 돌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봅니다. 그렇지만은 같이 시집 와서 살았던 이 룻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룻이 정말 그 하나님 신앙을 선택한 것이 축복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선택을 한 것일까요? 인간적으로 가만 생각해 보면은 룻이 시집 와가지고 정말 그 인간적인 축복을 받은 것은 하나도 없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배웠다고 하더라도 인간적으로 볼 때 그 집안에는 축복이 별로 없어요. 이 모압 지방의 신인은 그모스라는 신인데 그 신은 풍요의 신입니다. 풍요의 신. 그래서 우리를 축복해주는 그리고 그 정말 그 신의 도움으로 축복받는 그러한 풍요의 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안전하게 지켜주고 또 많은 것을 주고 하는 그러한 그 신으로 그 룻의 머릿속에도 박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그 하나님을 믿는 집에 그 시집을 와가지고 시아버지 돌아가시고 남편들 다 죽고 세 여자만 살아서 이제 살 길이 막막해서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해주신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하고 그 이야기하는 그것을 볼 때에 이 모습이 정말 그 주님을 따르는 신앙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세상의 종교는 뭡니까? 비나이다, 비나이다, 신령님께 비나이다. 예. 지금 내가 원하는 그런 그 풍요한 것을 허락해 주시고, 내가 좀 더 잘 되게 되게 해 달라고 하는 그러한 비는 것. 이것은 그 종교의 모습입니다. 내 이익을 따라서 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신앙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따라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종교는 내 이익을 구하는 것이고 신앙은 하나님의 이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삶을 통해서 나의 이익을 구하기 때문에 나에게 이익이 있으면 하나님도 쉽게 좀 뒤로 물러가 계시도록 그렇게 합니다. 한 청년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우리 재림교회 청년 목사는 아니신데 이 청년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이분이 한 교회에 이제 부임을 해서 처음에 갔는데 그 교회 청년 그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이 다 합해서 15명이었다고 합니다. 정말 자기가 열심히 일을 해서 정말 노력을 하는데도 교회가 전혀 성장이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그 본교회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오시더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출석 인원을 300명만 만들면 그 다음에는 자석에 딸려오듯이 그냥 사람들이 저절로 들어오게 된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좀 교회를 더 성장을 시켜보라고. 그 말을 들어보니까 정말 그럴듯 했어요. 그래서 정말 자기가 한 300명만 만들어보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교회 청년 그 교회에 가가지고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성장을 할 수 있을까? 그랬더니 거기에 설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목사님, 설교는 15분 이상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좀 설교하시면서 사람들 울게 하는 설교는 좀 하지 마십시오. 그냥 깔끔한 설교로 한 15분 그렇게 하고 끝나시면 교회가 부흥될 것입니다. 그리고 좀 찬양도 열광적이고 그러한 그 찬양을 하게 하고 또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유명한 연예인들 또 유명 인사들을 불러오시면은 그래서 우리가 큰 집회들을 하면 아이들이 몰려올 것입니다.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이 청년 목사님이 그것을 잘 보니까 정말 그 말이 진리같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깔끔하게 15분 설교를 하시고 그 다음에 연예인들을 불러다가 집회를 하고 그랬더니 교인이 갑자기 막 15명에서 50명으로 그리고 100명으로 늘어나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교회가 부흥하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하루는 예배를 드리는데 자기가 정말 그날도 깔끔하게 정말 15분 설교를 준비해가지고 설교를 하고 있는 도중에 한 아이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아이의 눈이 아주 초롱초롱하게 느껴지고 그리고 자기가 하는 그 설교 속에 말씀 속에 빨려 들어가는 듯한 그러한 모습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저 아이가 누굴까? 내가 여태까지 보지 못하던 아이인데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내가 한번 저 아이를 만나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처음이니까 너무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주중에 내가 한번 연락을 해서 그 친구를 만나봐야지. 그 눈이 너무너무 초롱하고 정말 자기가 그 설교하는 그 말씀 속에 빨려 들어오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오히려 이 청년 목사님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화요일에 그 친구를 데리고 온 그 학생을 데리고 온 그 친구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전화번호를 좀 달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좀 연락을 해보고 싶다고. 그랬더니 그 친구가 풀이 다 죽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걔 어저께 자살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진짜 있었던 실화라고 합니다. 목사님이 그 말을 듣고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무슨 일인데?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봤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이 아이가 이미 자살을 결심하고 교회에 구원이 있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교회 가면 죽은 사람도 살 수 있다는 그러한 이유가 있다고 들었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과 다르다고 들었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죽을 수밖에 없지만은 그렇지만 내가 한번 교회에 가서 내가 살 이유를 한번 찾아보자고 그래서 그날 교회에 나왔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목사님 말씀을 듣고 정말 내가 살 이유가 있는지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 이유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15분 설교를 했고 그 이후에 이 아이는 자기의 삶을 마감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목사님이 너무 큰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정말 목회를 떠나서 목회를 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나는 영혼을 구하라는 부름을 받았는데 정말 나는 목사도 아니다. 나는 깔끔한 설교로 숫자 노름을 하고 있는 사꾼이었구나. 진정한 목사라면 한 영혼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린 예수님처럼 그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일해야 했는데 내가 유명한 목사, 이름을 얻기 위해서 교회의 교인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 기뻐했던 나는 사꾼 목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떠났습니다. 수년 후에 다시 하나님께서 목회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이분이 다시 돌아와가지고 그 다음에는 완전히 변했습니다. 한 영혼을 살리는 진정한 십자가의 신앙으로 목회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는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진정한 변화를 경험하고 그러한 경험을 하는 목회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요즘 한국에 얼마나 그 청년들이 힘듭니까? 대학을 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뭐 밤낮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러한 때도 이 목사님이 운영하시는 교회는 금요일만 저녁만 되면은 철야 기도회를 한다고 합니다. 거기에 수많은 청년들이 나와서 정말 하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배우는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는 그러한 경험들을 한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종교와 신앙 가운데 어느 곳에 여러분들은 서 계십니까? 종교는 나 중심입니다. 내 이익에 따라서 내가 선택하고 내가 중심이 돼서 선택하는 것이 종교입니다. 그저 내가 만족하지 않으면 쉽게 떠나버리고 그리고 포기하는 것이 우리의 종교의 자세입니다. 그러나 정말 참 신앙은 하나님이 계시는 자리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리 바로 그러한 자리가 우리의 신앙의 자리인 것입니다. 1988년에 10월 7일이었습니다. 지금부터 한 25년쯤 전이지요. 그때 한창 그 미국의 대선이 있어서 아주 바쁜 그러한 철이었습니다. 한 에스키모 사냥꾼이 알라스카 포인트 메로우라는 그곳에서 이렇게 지나가다가 얼음 사이에 뭐가 이렇게 검은 물체가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까 세 마리의 캘리포니아 새끼 회색 고래가 그 북극 얼음 사이에 갇혀 있는 것이었습니다. 머리에는 피가 좀 나고 있고 그 갈라진 얼음 사이로 겨우 숨을 쉬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추위는 점점 더해가고 바다는 얼어붙어 갔습니다. 이 고래가 정말 바다로 제대로 가려면 4마일이나 되는 거리를 얼음을 뚫고 지나가야 되는 그러한 그 거리인데 정말 불가능했습니다. 그 여름에 좀 따뜻해가지고 먹이들이 많아서 그것을 즐기다가 이 세 마리의 고래들이 그만 거기 갇혀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됐는데 이 고래를 발견한 에스키모가 그 한 생물학자에게 알렸습니다. 그리고 이 생물학자는 그 이야기를 그 지역 TV방송에 알렸습니다. 그 소식이 이제 네트워크를 따라서 전국에, 미국 전역에 퍼졌습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를 그 소식들을 잠깐 뒤로 하고 방송국들이 이 고래 이야기들을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이 에스키모 사냥꾼은 여러 장비들을 가져와 가지고 그 고래들이 숨을 쉴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어 주고요. 그리고 그 얼음을 계속해서 깨서 이제 얼지 않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또 이 소식을 들은 전국에서 자원봉사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급기야는 레이건 대통령이 전화를 걸어가지고 그 방위군 대장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이 고래를 안전하게 구출해달라고 그렇게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두 대의 큰 크레인 헬리콥터가 230마일이나 떨어진 곳에서 날아와가지고 그리고 5톤짜리 콘크리트 그 뭉치를 공중에서 떨어뜨리면서 얼음을 갖다가 깨는 그러한 작업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구멍들을 만들었어요. 그 외에도 정말 비싼 장비들이 동원되고 그리고 그 러시아에서도 아이스브레이커라는 그러한 그 장비들을 보내와가지고 정말 열심히 열심히 구멍을 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얼음을 깨서 구멍을 만들어가며 이 고래들이 무사히 그 구조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제 얼음을 깨서 구멍을 만들어가며 고래들이 바다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고래들한테 이름까지 붙여줬습니다. 푸투, 시쿠, 카닉 이런 이름까지 붙여줬어요. 그런데 그 10월 21일 어느 날에 그 마지막 그 카닉이라는 고래가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이제 두 마리가 남았습니다. 드디어 10월 28일 북극 얼음을 400야드 그 넓이로 그리고 30피트 되는 그러한 그 얼음들을 계속해서 깨면서 그리고 그 러시아의 아이스브레이커가 그 얼음들을 깨진 얼음들을 걷어내고 이렇게 하면서 이 두 마리의 고래들이 충분히 바다로 헤엄쳐 나갈 수 있도록 마지막 그 얼음의 구멍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고래 세 마리를 구조하기 위해서 3주 동안에 들었던 경비가 자그마치 그 당시에 500만 불쯤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고래 세 마리 구출하는데 그렇게 많은 경비를 들였다고 비평하는 사람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3주 동안에 그렇게 많은 돈과 장비와 인력을 들어가면서 그 힘없는 새끼 고래들을 살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로 인해서 세상에 갇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을 힘없고 연약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어제 그 커네티컷의 그 모습을 보니까 이젠 사람 목숨도 정말 사람 목숨이 아닌 것 같아요. 아이들이 20명씩이나 그 총에 맞아 죽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 보지 않았습니까? 정말 이러한 그 세상 가운데서 우리들을 구조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여기저기에 구멍을 뚫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숨을 쉴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구조될 수 있도록 우리가 겨우겨우 숨을 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구멍들을 사방에다 만들어주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그리고 숨을 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나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500만 불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까지도 바치셔서 그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정말 커다란 구원의 통로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께서 마련해 주신 그 통로를 통해서 구원을 얻도록 선택하는 길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주님이 마련해 주신 그 은혜의 구원의 선택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혹시 이 시간에도 신앙보다는 종교나 현실보다는 현실을 선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오늘 우리 다시 선택하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의 선택의 시간 가운데 우리들이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택의 중심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신앙과 종교, 그리고 믿음과 현실 가운데서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 중심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중심의 삶으로 선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현실과 믿음 사이에서 진정한 신앙으로 믿음을 선택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